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잘 알듯이 이 대화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첫 장면이기도 하고 서로 함께 말을 섞는 첫 대화이기도 합니다. 이 대화는 헐리우드 로맨틱 영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혹시 보아스가 룻에게 이 소위 흑심, 이성적 관심을 보이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 보아스와 룻이 결국에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결론만을 가지고 이 대화를 그냥 단순히 읽어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살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이 단순히 뭐 인간적인 동정이나 또는 이 숨은 이성적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밭을 베는 자를 그 일꾼을 거느린 사환이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첫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보아스는 이 이후에도 두 번 더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를 때에 그 첫마디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르는 첫 호칭이 앞으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여러 작은 이 접촉사고들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상대방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대부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장님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은 사장님과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상대를 배려한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사람은 대부분 차량 파손에 대해서 먼저 묻기보다는 괜찮으십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저기요 또는 아저씨 이렇게 저를 처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저기요와 그 아저씨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한번 가려봅시다.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어떤 이 건강의 안위보다는 이 물건의 파손, 자동차의 파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더 집중이 가 있는 그런 호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도 룻을 다섯 번이나 내 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불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냥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가 이 호칭, 내 딸아라는 말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내 딸처럼 대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딸처럼 대해주겠다라는 이 의미가 내 딸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이 따스함이 묻어나죠. 그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녀들이 누구일까요? 소녀들이 누군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구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이 베는 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남성형으로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소위 이삭을 베는 그 소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을 따르라 할 때 요 그들은 원어로 보면 여성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녀들을 가리키는데 소년들이 이삭을 이렇게 베죠.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뒤에 소녀들이 그것을 묶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소녀들을 소녀들과 함께 있어 함께 뭐 따르라 이 표현은 이 소년들이 이삭을 베고 난 이후에 그 이삭을 묶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묶는 소녀들을 따라 이삭을 주으라고 허락을 한 것이죠. 근데 이삭을 주으러 온 이 첫날에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고용한 여성 일꾼의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8절에 나오는 함께 있으라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요, 붙어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1장 14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붙쫓았더라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나오미를 룻이 붙어 있었다. 뭐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풀이하자면은 나오미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룻이 나오미와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삭을 묶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소녀들과 붙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워드 플레이인 거죠. 결국은 이유 없이 타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룻이 이유 없이 타자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들에게 룻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보리를 한 에바나 룻이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에바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kg에서 3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엄청 많은 양을 거둘 수 있게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이뿐만 아니라 룻의 안전과 그녀의 이 아주 필수적인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때리다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다 또는 성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룻기 1장부터 이 저자는 룻을 정의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룻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또는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언어로 그녀를 학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자신의 일꾼인 소년들에게 룻에게 그러한 여러 형태의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 룻이 이삭을 베다가 목이 마를 때 이 공동의 단지에 있는 물을 마시도록 허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할 때 물과 음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추수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을 때죠.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건기 때 놋과 같이 변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주 수분이 없어서 딱딱하게 변하는 것이죠. 그 건기 때 이 이삭을 베고 그리고 그것을 묶는 작업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분과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14절을 보시면은 일꾼들과 함께 이 룻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과 식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그만큼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놀랍게도 지금 보아스는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만찬의 전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나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이 이 룻기에서 전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이 호의에 룻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호의를 보이십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신명기 23장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문전박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지간입니다. 룻의 말은 원수지간인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환대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게 환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요. 한 마을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죄를 범하면 셔닝이라는 형벌을 줬습니다. 그 셔닝이 뭐냐면요, 너무 재밌어요. 한 기간 동안, 어떠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말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요? 무관심이다. 우리도 사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 이방인 그 여인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한 관점을 아주 분명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스스로 죽은 동물을 부정하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먹게 했어요. 근데 개개개는 그것을 먹였고 심지어 이방인에게는 그 스스로 죽은 동물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또 뭐 다른 예들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라고 또는 원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없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방인을 보았는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철저하게 이 언약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질문하는 거죠. 어찌하여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9절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실 이 보아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애굽에서 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의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객이었다. 그래서 너희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방인과 객에게 이 선대해야 한다.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행동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신학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근데 룻은 놀랍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룻의 이 질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방인을 돌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바운더리에 넘어오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영역에 들어오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이 룻의 질문에 보아스는 11절과 1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룻이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두 번째 그 행동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땅으로 온 결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한 그 일을 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과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 이방 땅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과 결혼한 룻은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방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배우인 손석구가 있습니다. 손석구 씨가 있는데 그분이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영어를 잘할까라고 찾아보다가 그분이 캐나다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캐나다에서 십수년을 살면서 거기서 영국 배우로 삶을 살기로 했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아서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딱 밟자마자 느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긴장이 풀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자신도 몰랐었는데 십수년 동안 이 타국에서 긴장하면서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을 고국 땅을 밟으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참 저에게 환대하고 그리고 배려했던 그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환대하고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요. 외국인과 결혼한 현지인들이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있었으니까 한인들과 결혼한 현지인들이 너무 저를 잘 배려해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 타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심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이 또는 자기 남편이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참 배려를 잘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룻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이 나오미와 함께할 의무가 없음에도 나오미의 아픔에 공감하여서 기꺼이 자신이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짧게 우리가 본다면은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간 것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맥락으로 봤을 때 룻이 어머니의 아픔에 공감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기꺼이 이방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보호하심, 말 그대로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로 잘 사용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개는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안전한 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세임을 얻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을 피하는 곳,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정리를 제가 하자면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 기꺼이 이방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구한 결정이었습니까? 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아픔에 공감하여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공양하고자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는 그 결정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향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으십니다.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성실히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왜 말씀을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고 그 이방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결단, 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그 삶의 태도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삶에서 이웃을 위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오늘 본문인 보아스를 통해서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했다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둥바둥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웃을 섬기겠다는 그 태도,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결정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봐주지 않는 그 작은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아스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룻의 모습처럼 타인의 삶에 공감하여서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겠다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삶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차별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